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박성원 형제입니다. 5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병입니다. 5월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밴쿠버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5년, 6년 정도 밴쿠버 생활을 했는데, 밴쿠버의 여름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어둡고 궂은 날씨가 반복되는 겨울을 잘 지냅니다. 비만 내리고 공원에서 햇볕 한번 쬐러 갈수 없는 겨울이 정말 지루할 때가 있지만, 여름이 시작되면 그런 지루함도 사라지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지지 않는 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각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일을 잘 이겨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욱 빛내주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마치 총알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총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멋있고 값도 비싸서 볼 때마다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총으로서는 0점짜리입니다. 어떤 군인도 그 총을 가지고 전쟁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할때 제자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한 사건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위중한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와 겹치는 부분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베드로의 집까지 오시게 된 건지를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글 지도 같은 건 없었겠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쩔 땐 자세한 시간까지 언급하면서 부지런하게 이곳저곳을 바쁘게 다니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종, 섬기러 오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상대로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지금부터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시간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 4명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이 4명은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내용은 16절,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고 그룹이 되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가신 곳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회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휘둘리면서도 율법만큼은 가르치고 또 배우고자 했던,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설립한 율법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영이 들린 한 사람과 만나는데, 그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좀 특이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매.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수 있었을까요? 1971년 3월 8일에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 기록된 복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 그 알리와 조 프레이저라는 두 선수의 복싱 경기가 그날 열렸습니다. 라이벌 관계였던 두 선수의 경기에 앞서서 수많은 도박꾼들은 알리의 승리를 예상하고 알리에게 수백억 달러의 돈을 걸었습니다. 알리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놀림, 발놀림 때문에 왜 알리가 무서운 복싱 선수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리보다 두 살이 어린 그조 프레이저라는 선수는 키도 알리보다 작고, 라이벌이라고 해도 알리만큼은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경기는 15라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알리가 패배했습니다. 조 프레이저가 승리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는 조 프레이저의 승리보다 알리가 패배했다는 기사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수년간 주먹 하나로 복싱계를 호령하고 영원한 승자처럼 살아왔던 알리가 링 위에서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조 프레이저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리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새로운 챔피언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승자를 이미 알아본 부정한 영이 예수님께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신이이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를 어떻게 복싱 선수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챔피언이셨습니다. 15라운드 복싱 경기와 비길 수 없는 40일 동안의 힘든 경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굶으셨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왕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자께서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실 때 부정한 영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그 부정한 영과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전역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날짜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곧바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계속 어디론가 가십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저자 마가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곧바로, 즉시, 새벽에, 해가 질 때에, 며칠 뒤에.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31절에는 열병이 떠난 그녀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2절부터는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늦은 오후 시간쯤에 열병에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해가 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해가 졌다라는 말은 하루가 끝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납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 자정 12시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저녁 6시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 그런데 이상한 건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때 병든 자들과 모든 마귀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집에 가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읽은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앞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네,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다가 안식일이 끝난 저녁 6시가 넘자마자 예수님께 구름떼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고 마귀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부정한 영을 쫓아내시고 곧바로 베드로의 집도 방문하시고 또 바로 그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날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영들을 내쫓은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부정한 영들과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치 강력한 독재자가 자신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모든 자들을 일시에 숙청하듯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들을 꾸짖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을 꾸짖는 것은 자연현상 자체가 잠잠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악조건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부정한 영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거나 바람이 불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번개도 치고,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날수 있지만, 때로는 마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수 있다는 그럴 때에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악한 영은 때때로 육신의 질병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32절, 34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흔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또 마귀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자들은 완전한 치료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고, 또 마귀들로 고통받는 자들은 마귀들을 쫓아버리심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베드로의 장모를 지금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상황입니다.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즉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자신의 입으로 살려달라는 말조차 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제자들이 대신 예수님께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조금 전 회당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을 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으셨습니다. 문맥상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겪고 있는 위중한 병이 악한 마귀들의 일인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주 아프고 또 약도 먹습니다. 우리들은 질병의 원인과 내막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질병도 있고, 사고로 인한 질병도 있고, 때로는 갑작스런 장애를 당해서 고통받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인 육신이 때로는 아프고 병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죽을 병일 때만 기도하고 고통이 힘에 겨워서 정말 쓰러질 것만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소한 육신의 어려움을 내가 느낄 때나 이것이 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약함에 개입해 달라고 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육신의 어려움이 악한 영들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그 원인이 육신의 약함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0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마귀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니었지만 고통받는 그 사람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에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자, 말씀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 그 긍휼을 베푸실 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분.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간청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은 칼과 방패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말씀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쉽게 열병을 꾸짖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거친 목수일로 인해서 상처나고 부드럽지 못한 거친 피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의 능력을 맛본 모든 자들은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신 예수님은 그 손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그 손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통해 저와 오늘 형제 자매님들까지 그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이 한 번에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보통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일으키시고 나서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치료 방법과 치료의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들은 질병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생사 화복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악한 영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실 때 병이 그녀에게서 즉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영적 자유함을 맛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행동은 섬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경을 헤맸지만 생명의 주인 앞에서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섬김뿐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손의 능력을 통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의 능력을 맛보아 기뻐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와 주님을 가로막고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